어느 날 주말에 반드시 집에 내려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차에 실려 산속 절로 끌려갔다. 사찰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서울이며 부산 번호판을 달고 줄지어 서 있었다. 때문에 엄마의 빨간 경차가 유난히 궁색해 보였다. 사찰은 절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부처님을 모신 본당조차 없었다. 기와지붕 밑에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신자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만 대청 밑에 구두들이 놓인 것으로 보아 방마다 사람이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 또래의 여자 스님이 예약 여부를 물으며 다가왔다. 엄마는 내 이름을 댔다. 스님은 빈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 있으라 했다. 뜨락에 신발을 벗고 대청을 올라 옛 창호문을 당겨 열었다. 방 안은 두어 명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작았다. 있는 곳이라고는 벽에 걸린 석가모니 탱화 한 점과 그 아래의 작은 탁자, 그 위에 불전함이라 적힌 바구니 하나, 방석 네 개가 전부였다. 엄마가 방바닥에 방석을 깔기에 냉큼 앉았다. 엄마가 말했다.
용에서 전국에서 치료받으러 온다더니 봤지? 밖에 외제차들. 여기 스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치료받으려면 기본 1년씩 기다린다는데 엄마 친구 명금의 아줌마 있지? 그 아줌마가 여기 스님이랑 먼 친척이라서 새치기에 들어온 거야.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발의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입고 있는 승복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찌든 담배 냄새도 났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소?
엄마는 얼른 일어나 상황을 설명했다.
얘가 눈이 자꾸 나빠져서 여기 가면 고칠 수 있다 해서 왔어요. 명금이 소개받고 왔으니 잘 좀 부탁드려요.
엄마가 고개를 조아렸다. 할머니는 고개만 작게 끄덕이고 내 뒤에 앉았다. 그리고 갖고 들어왔던 천을 풀어놓았다. 내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엄마는 얼른 내 얼굴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돌아보지 말고 엄마 보고 있어.
이때껏 그토록 흔들리는 엄마의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등 뒤 호기심을 붙잡았다. 차가운 알코올이 내 정수리며 뒷머리를 훑었다. 나름 소독을 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순간 정수리에 무언가 틀어박혔다 나갔다. 후끈한 열기가 뇌를 휘저어 놓는 것 같았다. 심장이 머리로 옮겨왔는지 혈관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뾰족한 무언가가 두개골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주르륵 뒷머리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의 눈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확장됐다. 나도 모르게 손이 통증 부위로 올라갔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나를 잡아당겼다.
그만! 그만하세요!
엄마가 벌벌 떨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침이 박혔던 머리를 지혈했다.
정말 그만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고개만 끄덕였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끌어다 손수건을 누르게 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불전한 바구니에 넣었다. 그제야 노인이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깔아놓은 침을 내려다보았다. 침은 대못처럼 두껍고 끝이 뾰족했다. 침을 보자 뒷머리가 더 후끈거리며 아팠다. 할머니가 봉투를 챙겨나가자 엄마는 내게 설명했다. 침이 박힐 적마다 노인의 눈이 희번떡거리더라고. 이대로 치료받다 내 새끼를 잡겠더라고. 이래서 치료가 잘못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나는 화가 나 손수건으로 내 머리를 누르고 있던 엄마 손을 매섭게 쳐냈다.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 방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 머리 상처를 누르며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벌받는 아이처럼 내 뒤를 따라왔다. 자동차에 올라타 가자미 눈을 뜨고 엄마를 노려봤다. 엄마가 불현듯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산비둘기처럼 꾹꾹 소리내 울었다. 한참을 울던 엄마가 휴지를 꺼내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자.
그때 알았다. 엄마가 비로소 내 장애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엄마! 내가 소리내어 부르자 엄마가 굵은 눈물방울을 매단 채 날 애처롭게 바라봤다.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자고? 엄마나 죽어. 난 아직 창창이 더 살 거거든. 어디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해. 난 엄마 없어도 잘 살 거거든? 엄마가 가자미 눈을 뜨고 나를 노려봤다.
인연아! 그래 잘 살아라! 난 너를 두고 어떻게 가나. 걱정돼 죽겠는데.
화가 난 엄마가 손을 쳐들었다. 나는 뒤통수를 누르고 있던 손수건을 엄마 앞으로 허이 내밀었다. 엄마는 쳐들었던 손을 다시 모아 얼굴을 파묻고 꾹꾹 소리내 울었다. 엄마와 나는 휴먼 다큐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인생은 코믹 시트콤에 가까웠다. 뒤통수가 얼얼하니 아직도 아팠지만 피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뒷자리에 던져놓았던 가방을 뒤져 담배를 찾았다. 엄마는 슬쩍 나를 살피더니 화장지로 얼굴을 눌러 닦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조수석 창을 열고 담배 연기를 뱉었다. 엄마가 운전하며 나를 툭 쳤다. 나는 불 붙인 담배를 엄마에게 넘겼다. 엄마가 나를 향해 담배 연기를 뱉었다. 내가 피식 웃자 엄마도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다. 나는 밤늦게까지 자기 나무를 연속해서 수십 번 들었다. 엄마는 그 일이 있고 5년 후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에게 호언장담했듯 잘 살아가고 있다. 창을 열고 새벽 공기를 폐속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는다. 그리고 소리내어 말했다. 엄마,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며 슬며시 미소가 피어났다.
오디오북.
사자가 잠을 잔다. 예약 스케줄에 그 남자의 이름이 있다 하면 그날은 직원 모두가 긴장 상태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그는 사자갈기처럼 어깨까지 자란 풍성한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숍에 들어선다. 희끗희끗한 수염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으며 항상 인상을 찌푸려 고약한 성격임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깡마른 몸이지만 목청은 어찌나 쩌렁한지 소리라도 지를 때면 창문이 깨져나갈 것 같이 우렁찼다. 내가 일하는 마사지숍은 예약제지만 제 시간을 지키는 손님이 드물다. 작게는 5분, 10분, 심하다 싶은 손님은 30분이나 늦는 경우도 있다. 예약이 한 번 늦춰지면 그 뒤 스케줄이 모두 꼬인다. 그렇다고 손님을 책망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접수 직원들은 기다려야 하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굽신굽신 사과한다. 시술실에서 그 모양새를 듣고 있는 마사지사들도 마음이 조급해진다. 상황을 이해해주는 손님도 있지만 불쾌함을 표현하는 손님들이 더 많다. 스케줄을 빽빽하게 잡는 이유는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노쇼 고객들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는 아량 따위를 베푸는 사내가 아니었다. 예약 시간에서 1분이라도 기다리게 되면 분노에 호통을 질렀다. 시술실에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하나도 반옮기지 못했다. 룸 컨디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술실을 교체해야 했다. 나중에는 급기야 피톤치드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며 자기가 누울 배들을 직접 소독했다. 방문할 때마다 실내 조도에 대한 클레임을 지적해서 전맹으로 빛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원장님이 한지를 사다가 전등마다 붙여야 했다. 이런 형편이니 그가 오면 직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다. 마사지할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필요한 대화 이외에 말을 건네서는 안 되었다. 왼쪽 어깨 능형근을 30분 이상 풀어야 하며 마지막 10분 동안은 두피 지압을 원했다. 마사지가 끝날 때쯤이면 그는 깊게 잠이 들었다. 그러면 마사지사들은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나와 시술실 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아주었다. 남자는 2년 동안 한 달에 두 번은 방문하는 단골이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남자의 성격은 더욱 서슬포렇게 날이 섰다. 먼 곳을 다녀오는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올 때도 있었다. 마사지를 받고 나서 3, 40분간 수면을 취하다 가던 패턴도 서너 시간으로 길어졌다. 깨우지 않으면 밤새 잘 깃으로 코를 골아댔다. 시술실에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도 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실컷 잠을 자고 나온 남자는 순한 양이 된다. 멋진 머리를 손으로 빗으며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고 꾸벅 인사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경우가 없는 손님은 아니었는데 불편한 고객이긴 했다. 주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그가 예약도 없이 나타났다. 접수 직원이 난처해야 하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미리 말해주었다. 그는 접수대 앞에서 사방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두어 번 쓸어내리며 고민하더니 결국 소파에 앉아 기다리겠다고 결정했다. 그때 나는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예약한 시간에서 10분이 지났다. 접수 직원이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신호가 두 번 울리다 끊어졌다. 전화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수없이 당한 일이라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남자를 시술실로 안내했다. 그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접수 직원이 내게 다가와 오늘따라 남자의 인상이 더 험악해 보인다고 속삭였다. 밤이라도 새고 왔는지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사람 잡아먹게 생겼다고 겁을 주었다. 나도 모르게 목덜미를 문지르며 시술실로 들어섰다. 소독 스프레이로 손을 소독하고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가 노쇼 손님이 자주 있냐고 물었다. 나는 캄캄한 두 눈을 껌뻑대며 곧바로 대답하진 못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사지사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러하다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마사지에 집중하려 했는데 그가 또 입을 열었다. 조금이라도 예약금을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며 신용 없는 사람들은 금융치료가 정답이라 조언했다. 나는 남자가 대신 화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하겠다 대답하고 몸이 아직 긴장 상태니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이완시켜보라고 주문했다. 그가 내 말에 따라 몸을 늘어뜨렸다. 나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경직된 근육에 지압을 하고 굳은 관절을 스트레칭했다. 잡는 줄 알았던 그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취한 사람의 넋두리처럼 나약한 마음을 꺼내 보였다. 어제 그는 비행기로 15시간 떨어진 다른 나라에 있었다. 갑자기 잡힌 출장으로 밤을 새워도 업무는 줄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귀국하면 바로 마사지를 받으며 몇 시간은 죽은 듯 자겠다는 의지로 스케줄을 견뎠다고 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보다 마사지 숍을 더 그리워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 순간은 고된 삶을 보상받는 시간이라 했다. 사자처럼 사납고 강한 사내라 생각했었는데 그에게도 나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간은 그와 친밀해진 기분이었다. 서서히 수마가 그를 끌어당겼다. 졸린 목소리로 그가 힘겹게 말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듣는 감사 인사가 퍽 감동적이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시술실 안에 퍼져나갔다. 나는 담요를 살짝 덮어주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두피를 지압했다. 그가 깊게 잠이 들었다. 나는 직업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마사지사라는 직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의무였다.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마음이 다치는 일도 있었다. 나는 내 직업이 내세우기 좋은 번듯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창피했다. 그러다 고객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 시작했다. 찡그린 얼굴로 들어왔다가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며 내 직업에 조금씩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의 몸을 만지는 일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마음을 고쳐먹고 고객들을 대하자 일이 즐거워졌다. 나는 누군가에게 고된 삶을 견뎌내게 할 의지다.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마사지를 마치고 소리 없이 시술실을 나와 문을 닫아주었다. 앞으로 몇 시간 사자는 정신없이 잘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힘을 내 하루를 살아가겠지. 나도 다시 힘을 냈다. 그러고는 다음 시술실의 문을 열었다.